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어떻게 좀 즐거우셨는지요? 저희가 봄의 좋은 햇살을 맞으면서 아름빛교회 3주년 기념예배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한자리에 모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스케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설교 시작에 앞서서 그 영상을 좀 나누겠습니다. 송출해 주시죠.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찬양하리.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이 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또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아름빛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원래 분당우리교회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그때 25교구였어요. 이 지역이.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게 될지 알지도 못했던 때였는데 하필 저희 그 교구에 저희 교회 지역에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비뽑기에서 이 자리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1, 2,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신대원 대강당에서 저는 늘 체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예배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원래 학교가 주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1만 성도 파송운동 29개 교회 분립개척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신 학교와 관계자들께서 학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희가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좋은 관계를 맺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참 영광이고요. 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어주시는 부활주일 헌금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잘 또 갈무리해서 우리 앞으로 또 목회자들이 자라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다 이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신신대원을 위해 작게나마 장학헌금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지난주일에 예배를 다 마치고 또 한 주간 이번 주에 할 설교를 이제 또 바로 주일이 끝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 뭐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들 집밥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침 하고 나면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근데 다음 주일부터는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쭉쭉쭉 갑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설교를 할까. 근데 문득 그 지난주 3주년 부활주일 아름빛교회 3주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춰서 읽고 묵상하게 됐거든요. 아, 주일 설교를 아무래도 이 본문으로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인데 그 본문을 다 읽다가 놀란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요. 이게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패키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반드시 뒤따라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변화산 사건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의 이야기와 함께 그것과 거의 반대되는 이야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산 아래에 고통에 신음하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 이야기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셔서 아버지께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저는 깊이 머물러 있게 됐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과 고통 사이에서입니다. 오늘 첫 절 한번 볼까요? 28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네, 잠깐 띄워주시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얘기가 앞에서부터 이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놓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냐 하면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 뒤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 나의 사람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때로 너희의 생명과 목숨을 잃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잃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뭐 성경에 이미 다 남아있는 이야기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그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 있으면서 이제 한 자리씩 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가 왼쪽에 할래, 내가 오른쪽에 할래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남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갑툭튀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다 죽어야 돼. 물론 죽고 나서 살아나야 되겠지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때로 목숨을 잃는 것을 불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주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예비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 사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할 때에? 기도하실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가셨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잠깐 먼저 끊고 가면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죠?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혹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청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제목 모습을 적어도 10번 이상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뭐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원래 기도는 이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도의 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쭉 펼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 하면 자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로서 기도가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제가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예수님이 정해진 어떤 때에 이 변화산이라는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지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는 그런 기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30절인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와 누구라? 자, 모세와 엘리야라. 자,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뭔가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앞으로 넘겨주시면 누구와 누구라고 기록하냐 하면 자,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적어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인물인데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면 그냥 모세와 엘리야 이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뭐 여러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기적과 권능을 나타낸 선지자 중에 대빵이 으뜸가는 존재로 이제 엘리야가 거론돼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용례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누구와 누구는? 율법과 선지자는. 이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5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이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이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표했다. 이렇게 전망했다. 그 선지자들의 글에 그게 기록돼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대표로 누가 거론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성경이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다 두고 한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압도적인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실 거다.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일찍이 예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빨간 글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이 문구가 오늘 변화산 상에 있던 제자들에게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일종의 메아리인 거죠. 성취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9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3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 무엇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요? 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것과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세가 무슨 뜻이죠? 네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분을 이제 돌아가셨다 혹은 별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국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별세하다는 게 우리는 흔히 죽다라고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뜻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문을 보면 죽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떠나다 탈출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엑소더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붙어 있는 그 별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세상을 떠나시나요?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부활되셔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넘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아울러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 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고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모든 것은 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측이시오 그 본처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 자체의 묘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조금 어려운 말로 쓰여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존재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 뒤에 보십시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대요.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지금 우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지속하고 계신 사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 지금 예수께서 뭐하고 계시대요?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누가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다는 뜻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대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우리를 그 도우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게 성도가 누리는 큰 영광입니다. 정말 큰 영광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 사이의 대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깊이 졸았답니다. 깊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깊이 졸다가 퍼뜩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온전히 깨어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자들도 졸았는데요? 네, 저는 생각하기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무 노곤한 나머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안 졸라 그래도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노곤하면 잠이 쏟아지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행로가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자꾸 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찔러요, 목사님. 뭐 이런. 근데 가끔 그냥 두십시오. 제가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큰 감격이고 기적이에요. 그렇게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가장들께서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져주십시오. 들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저도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한 게 교회에 발을 디딘 지 20년 지나서예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네,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튼 졸다가 깼습니다. 깨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잠에서 퍼뜩 깬 베드로가 언제나 이렇게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 파란 글씨가 왜 기록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깊은 잠에 들었다가 확 깨면 잠은 깼지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학교 가야 되나? 출근 못해서 어떡하지? 알고 보니 주일. 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잠에서 깨긴 깼는데 너무 깊이 잠들었던 나머지 내 마음은 늘 앞서니까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여기에 초막색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그 이야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뚝딱뚝딱 지어서 여기에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약간 비몽사몽 간이긴 했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아름빛교회에 이렇게 처음 초대되셔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과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하셔서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귀한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름빛교회가 예배의 감격과 공동체의 감동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에 이 말 할 즈음에,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는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언제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갑자기 덮었어요. 산 위에 구름이 쫙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에 무서움, 어떤 두려움, 어떤 신의 현현 앞에서의 어떤 그런 공포감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일찍이 그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울려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알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전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언젠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한 번 더 울려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변화산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아주 좀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나요. 근데 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도 있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변화산 상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뜻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이제 그냥 예수님만 남게 되셨다. 예수님만 보이셨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컴백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37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튿날, 자, 어떻게 하셨대요?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미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일행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나?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우리가 평이하게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외치는 한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데 소리를 콱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이 돌보아 달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이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비천함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내 아들을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이는 내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 절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귀신의 억눌림, 사단의 권세에 압제당한 상태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아빠가 어떤 마음, 어떤 상한 마음, 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 산 아래까지 왔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또 안타까운 현장이 펼쳐지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만나면 이 일이 해결될까 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이 아빠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산 위에서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영광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싹 거치고 나서 예수만 남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이들이 함께 경험했던 영광과 완전히 대비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대비를 이루는 것이죠. 가장 높은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낮은 땅 위에 고통에 찬 비명, 절규를 쏟아내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 대비되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영광과 대비되는 고통이, 그로 인한 외침과 절규가 산 아래에, 땅 위에 있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시겠죠? 41절입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의 외침을 듣고 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로 주시니. 아, 이때 이 아버지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고침받고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온전한 상태의 그 아들이 이렇게 되돌려졌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 조금 더 있으면서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서둘러 그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셨던 이유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서둘러 그 이튿날 제자들은 좀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 고치시고 그를 치유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 예수님의 아주 인격적이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에 찬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변화산 그리고 그 땅의 이야기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드라마예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 하고 한없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귀신으로 인해 압제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서 온전케 하기 위해 그분은 영광을 버리고 고통의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의 용어로 성육신이다. 예수님의 오심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영광과 고통 사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고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져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졸지 않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복된 시간을 다 보내고 차를 타고 이제 쭉 집에 오는데 마음속에서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감사했고. 그래서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질문이 하나 툭 나오는 거예요. 좋니?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한 천여 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 교제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툭 올라와요. 좋니? 물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요즘 아이유 씨가 그 유행하시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근데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니?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언제나 이렇게 카운터로 물으시거든.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니? 그렇게 성도들 많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큰 행사하고 거기에 너의 마음이 있니? 예수님은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영광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늘 마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기 위해 인자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좀 쓰게 됐어요. 하나님,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우리 성도님의 고통과 신음에 닿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의 앞자리가 바로 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오카는 목사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러 갔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오카는 목사님의 큰아드님이 영화 끝에 대담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담을 하고 났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드님께. 우리 같은 젊은 30, 40대 목사들에게 여전히 오카는 목사님은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옥 목사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냐 혹은 해석하고 이렇게 좀 옥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웠으면 좋겠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오카노 목사님의 큰아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전략가셨습니다. 되는 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도님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갈지를 늘 고민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놓으셨던 이야기가 저의 평생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아드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아버지의 목회를 늘 바라봤죠.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가끔 사택으로 성도님들이 찾아오셨대요. 기도 부탁하시려고. 그럼 이제 아드님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찾아온 성도가 누구시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성도의 형편이 풀려지고 그 성도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관에서 성도의 머리를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성도가 2만 명이 될 때까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자기 아들로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나 이 개신교의 어떤 문화나 이런 모습에 대해 약간은 비판을 하시는 분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으로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찬 신음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형편을 가지고 저에게 나올 것인데 제가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때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냐? 라고 제 자신에게 물으셨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신지 혹은 저의 양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의 자리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하지만 그 신방이 목사를 잡아줍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하지만요, 그 신방이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목회 해가기를 원하고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아까 1, 2부 때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듣고 상황을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되고 형통한 그리고 오늘 이 병들었던 아파했던 귀신에 눌려 있었던 이 아들이 고침받아 그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위치해 계신 그 자리도 못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땅 아래에 이 모습과 같은 고통과 그로 인한 신음과 비명과 절규가 있는 땅 한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마음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그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에게만 그런 소위 제사장,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 전신자가 다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 가정, 그 삶의 연장, 그 이웃과의 관계에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우리 교회의 그 문구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름빛교회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예요. 저희는 이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루하루 경영해 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대목이 거기입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 아름빛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 지탄받는 상황,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 젊은 목회자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이미 그 마음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고 있죠. 오늘 이제 주보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할 이미 또 후원은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지, 한국의 미자립교회, 이렇게 또 기관들, 이렇게 명단이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20년 동안 29개 교회가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너무 좋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있어요. 그 한 모퉁이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한 모퉁이 한 모퉁이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29개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천천히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름빛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또 저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읽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 함께 살아가는 또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산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영광을 뒤로하고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낯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셔서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리가 소위 목사로서 영광받는 자리가 제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에 찬 신음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 성도님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님의 앞자리가 언제까지나 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며 삶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이 영이 될 수 있도록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하나님 들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그 형통의 복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있고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고통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치시키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움이 확장되는 것 목도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일상 가운데, 나의 치열한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으로도 아름빛 교회가 정말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20년 넘게 우리 29개 교회가 함께 한국교회 한모퉁이를 기쁘게 세워가는 은혜의 쓰임을 그 받는 그런 우리 29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시고 고통의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고통 사이에서 고통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름빛 교회 목사로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부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내가 목회자로서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날은 인간적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깊이 듣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그 성도님의 앞자리가 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치시키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부부관계 속에, 부모자식 간의 관계 속에, 확대가족 관계 속에, 일상 속에 치열한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름빛 교회 앞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또 이 한국교회의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요긴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전국 구석구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아름빛 교회가 주님 앞에 눈빛이 쓰임 받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고통의 땅,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귀한 가정 위에, 가장들 위에,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아름빛 교회 앞날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